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최근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이후 한국군은 군사 분계선을 몰래 넘어온 북한군이 파묻은 목함 지뢰가 터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지뢰 폭발은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 의장 성명이 지난 10일 공식 채택됐습니다. 북한에 대해 비생산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안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현재보다 30분 늦은 평양 시간을 표준시로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개성공단 출입경에 지장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에서 54년 만에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개양하는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중국 텐진항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 사고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국의 원자로 가동을 전면 중단한 지 2년 만에 다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경기도 파주시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최근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군이 한국군을 살상하려는 목적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목함 지뢰를 설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한국 군 당국이 발표한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내 소초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한국군 부사관 두 명이 다리를 절단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10일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 인마 살상을 목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목함 지뢰에 의해 한국군 수색대원 두 명이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군 합동조사단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 분계선을 440m나 남쪽으로 넘어와 목함 지뢰를 매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이 이번 폭발 사건이 북한이 매설한 목함 지뢰 때문이라고 발표한 근거는 뭡니까?
네, 한국군 당국은 폭발이 일어난 지역은 이미 지뢰 제거를 완료했고 지난달 22일에도 이 지점에서 한국군이 정상적으로 작전 활동을 한 안전지역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조사단장인 안영호 준장은 수거한 철제 잔해물이 녹슬거나 부식된 것이 없고 목함 파편에서 강한 송진 냄새가 났다면서 이 지뢰가 최근에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준장은 파주 지역에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강한 집중호우가 내렸고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소초 병력이 25일 교대한 것으로 봤을 때 목함지뢰 매설 시기는 지난달 26일에서 이달 1일 사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지뢰 도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탄한 유엔군 사령부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북한군이 한국군 수색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군 사령부 특별조사팀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으로 입장 발표를 대신했는데요.
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한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조사 결과를 공유했으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북한군의 장성급 회담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저희 BOA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각종 도발을 경험했던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의견들이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바벨 벨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이번 지뢰 도발을 한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간주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벨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와 유엔군 사령부가 제시한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이 상대방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려고 한 만큼 이는 도발적일 뿐 아니라 극악 무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특히 북한이 비무장지대 안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남북 간 긴장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1996년부터 99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이 여전히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한국 국방부와 미한 연합사령부가 옳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접 당사자인 한국군은 이번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은 특히 북한이 이번 목함지뢰 매설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또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 경보 성명을 발표한 당일 곧바로 최전방 지역 두 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합참은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판명되자 각 군사령부에 대비태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비무장지대의 다른 통문과 작전도로에 대해서도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이 대비해 주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군이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그렇다면 대북 심리전을 재개한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북한은 한국군의 대북 심리전 요소 가운데 확성기 방송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주체 사상과 우상화 교육 등으로 외부 세계의 물정을 전혀 모른 채 입대한 병사들에게 전달되는 확성기 방송의 외부 세계 뉴스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입니다.
네.
비무장지대 지역에 설치된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화할 경우 야간에는 약 24km, 주간에는 약 10km 거리에서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이 11년 만에 재개되는 것은 북한이 이번 도발에 책임을 통감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지 11년이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한국군의 방송용 확성기는 지난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회담의 합의에 따라 철거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5.24 제재 조치의 일부로 11곳에 다시 확성기가 설치됐지만 실제 방송은 몇 가지 이유로 유보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 5월에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한국 측 대표로 참석했던 문성묵 예비역 준장은 당시 대북 확성기 철거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숙원 사업일 정도로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는 아킬레스 건이었다고 회고를 했는데요.
네.
문 예비역 준장은 북한이 선전활동 중지와 그 수단 철거, 이 문제가 아주 절박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회담에서 다루지 않으면 회담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목리를 부렸다고 합니다. 문 예비역 준장은 따라서 이번 한국 군 당국의 대북 심리전 재개가 결과적으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숙원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셈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이런 한국 측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한국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10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결론 내리고 군 당국이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섰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난 14일에야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 군 당국의 주장을 말이 안 된다면서 부인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은 북측의 소행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북측의 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한국 군 당국의 발표와 또 이와 관련된 미국의 반응, 한국 군의 대응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를 결산한 의장 성명이 나흘 만에 공식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핵활동과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예년보다 강하고 분명한 우려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 성명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난 10일 회의가 폐막된 지 나흘 만에 발표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의 의장 성명은 회의에 참가한 대부분의 장관들이 북한에 대해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의 장관들은 9.19 공동성명 당사국들이 성명상의 공약들을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그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ARF 외교장관 회의 의장 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조치와 유엔 안보리 결의 그리고 9.19 공동성명을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번처럼 북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사용한 강조했다는 표현 대신에 이번에는 촉구했다는 표현을 써서 성명의 강도도 한층 세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이 북한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ARF 외교장관 회의는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모두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 안보 협의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세안 10개 나라 가운데는 북한과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온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어 ARF 의장 성명은 매년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온 게 사실이었죠.
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의 이번 ARF 의장 성명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커진 경각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 즈음에서 이 아세안의 관련 회의들이 잇따라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일에 개막된 ARF 외교장관 회의 기간 동안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와 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 등이 잇따라 열렸었죠.
네, 이들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공동 성명과 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의장 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9.19 공동 성명 이행의 주체를 지난해와는 달리 북한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했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시안 10개 나라 가운데는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어온 사회주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세안 관련 회의들은 남북 문제에 대해 종종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왔었지만 이제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일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도 의장 성명을 채택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했었지만은 그 주체를 북한만이 아니라 모든 당사국이라고 표현해서 다른 성명들과는 조금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와 이를 즈음에 열린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거론된 북한 핵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은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이른바 평양 표준시를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표준시를 종전보다 30분 늦추겠다는 건데요. 이유가 뭡니까?
네, 북한은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에 표준시를 빼앗았다고 지적하면서 15일부터 표준시를 기존에 사용했던 동경시보다 30분 늦춘 평양시간을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인 동경시를 써왔으나 앞으로는 한반도 중앙부를 지나는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표준시간을 정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북한 당국은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민족사적 사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었죠.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한국이나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 정부와 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조치가 남북 동질성 회복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남북협력과 평화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도 개성공단 출입경 등 남북교류와 나아가 남북 동질성 회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독재자가 권력을 과시하려고 시간을 되돌리는 기괴한 짓을 한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민족 정체성 등을 이유로 표준시를 바꾸기로 했지만 국익에는 오히려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뿐 아니라 대외 수출입 관계나 항공이나 해운 등 여러 국제관계에서 수정과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의 표준시는 어떤 변천 과정을 겪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국의 표준시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반도 중앙부를 지나는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총독부의 조치로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표준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6.25 한국전쟁이 끝난 뒤 1954년 동경 127.5도로 다시 복귀했지만 1961년 8월 다시 동경 135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 동경 135도로 기준을 바꾼 명분은 국익이었는데요.
네.
국제항공과 항해, 기상관측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30분 단위보다 1시간 단위가 낫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연합군사작전과 교역 등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네, 이제 남북한의 표준시는 30분의 시차를 두게 됐습니다. 이 네. 30분의 시차가 발생하는 상황,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네, 먼저 세계 표준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세계 표준시는 1884년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정해졌습니다.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자우선을 기준으로 지구 전체를 15도씩 24개 구역으로 나눠 구분을 한 건데요.
네.
경도 15도가 달라질 때마다 1시간 단위로 표준시가 바뀌도록 한 것입니다. 한국이 동경 135도 표준시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관례와 효율을 따진 결과이지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사회가 30분이 아닌 1시간 단위로 표준시를 정하고 있고 동경 120도와 135도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로서는 동쪽의 경도를 기준으로 삼는 게 일광 절약 효과가 크기 때문에 135도를 선택해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앞으로 30분의 시차가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호성 책임연구원은 남북 간 시차는 양측의 관계가 활발해질수록 불편함과 비용을 키울 것이며 한국 국민들로서는 북한에 들어갈 때마다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행동 자체가 이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현재 남북한은 언어나 컴퓨터 자판 등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을 맞춰가는 노력을 해야 이것이 통일을 지향하는 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될 텐데 가장 간단한 시간조차도 어긋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질성을 추구하는 개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의 평양 표준시 사용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보고 싶다 함께 듣겠습니다.
It's great to see all of you. Welcome to Google I.O. Every year we look forward to this date. We've been hard at work since last I.O., evolving our platforms so that developers like you can build amazing experiences. So thank you for joining us.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최근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미국 구글의 최고 경영자에 임명된 순다르 피차이입니다. 피차이는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인도의 가난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인물입니다. 이런 피차이가 미국에서 거둔 입지전적인 성공을 인도는 국가적인 경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43살인 피차이는 전기공 아버지와 속기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특해서 인도 공과대학 금속공학과를 졸업했고 20대 초반에 미국 명문 스탠퍼드 대학에서 재료공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피차이의 원래 꿈은 박사학위까지 받고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실직하고 가정 형편이 기우는 바람에 포기하고 반도체 회사에 취업한 것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후 역시 미국의 명문인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고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지난 2004년 평직원으로 구글에 입사했는데 10여 년 만에 최고 경영자의 지위에 오른 것입니다. 피차이는 특히 구글의 핵심 사업인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와 크롬 웹브라우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인도인들은 피차이의 이런 성공담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총리까지 직접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고 언론들은 피차이의 삶을 다룬 특집 보도를 앞다퉈 내보내고 있습니다. 가난을 딛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됐다는 점은 인도인 모두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미국 IT 업계에는 피차이 외에도 두각을 나타내는 인도 출신들이 많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지난해 40대 인도계 최고 경영자를 임명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런 인도 출신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 특유의 향학열과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자란 경험, 또 성공에 대한 의지 등을 꼽습니다. 또 인도가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인도 출신들이 영어에 익숙한 점도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인도 출신으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의 최고 경영자에 오른 순다르 피차이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과 쿠바 관계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는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국기인 성조기 개양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 54년 만에 미국 성조기가 이제 하늘에 내걸렸는데요.
네.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하고 지난달 20일 양국 수도의 대사관을 이미 개설을 했죠.
네.
그리고 이번 주 14일 아바나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개양하는 행사가 공식적으로 열렸는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을 했는데 미국 국무장관이 쿠바를 공식 방문한 것도 7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또 미국 의회 대표단도 케리 장관과 동행을 했는데요. 개양식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고요. 제프리 드로렌티스 쿠바 주재 미국 대사가 개양식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서 축시 또 양국 국가 연주에 이어서 성조기가 하늘 높이 걸렸습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케리 장관은 개양식에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케리 장관도요, 이번에 이 아바나에서 열린 성조기 개양식을 진정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묘사를 하고요.
네.
이 54년 만에 개양되는 성조기는 미국과 쿠바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케리 장관은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또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두 나라 정상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제 두 나라가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특히 두 나라가 적대 관계를 끝내고 이제 가까운 이웃으로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영어뿐만 아니라 네. 쿠바인들을 위해서 쿠바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케리 장관이 이 미국과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이 이 화해와 또 관계 정상화를 거쳐서 이제는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있는 점을 언급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 성조기 개항식에 많은 분들의 모습이 보이던데 이제 노인이 된 예비역 미 해병대원들의 모습도 보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해병대원들이 이 성조기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건네는 모습이 이제 방영이 됐었는데요.
네.
이분들의 참석이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된 3명의 해병대원들인데 사실 이분들이 지난 1961년 마지막으로 이 아바나에서 미국의 성조기를 내렸던 군인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54년 만에 다시 이 성조기를 아바나 하늘에 올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또 성조기 개항식이 열린 14일에 미국 대사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미국이 관광객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이 앞서 이미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후에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 제한을 거의 해제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미국인들이 쿠바를 많이 방문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그러면 워싱턴의 쿠바 대사관에서도 이번 주에 비슷한 행사가 열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워싱턴 쿠바 대사관에서는요, 지난달 네. 20일 이 대사관 개설 이후에 이미 국기 개양식을 가졌는데요. 미국은 네. 이 케리 장관의 이 방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성조기 개양식을 이번 주로 미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로 한 게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이 지난해 12월 17일에 이 발표가 전격적으로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과 이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의장이 전격적으로 이제 국교 정상화 추진을 선언을 했고요. 이어서 네. 올해 1월에 미국은 쿠바에 대한 무역과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했고 여행 자유화 조치도 취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이제 파나마에서 두 나라 정상 간의 만남도 있었고요. 또 5월에는 미국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 면단에서 제외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20일에 워싱턴 DC 또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양국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는데 이 양국 간 국교 정상화 추진 선언 이후 이제 7달 만에 모든 일들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쿠바의 가장 큰 변화를 네.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가 이제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필요한 조치죠.
네. 그런데 이 쿠바 내 인권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이 성조기 개항식에 쿠바의 반체제 인사들을 초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 실망스러운 입장이다 이런 것을 밝히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요. 미국 국무부는 이 성조기 개항식이 원칙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공식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고요. 대신에 네. 이 같은 날 오후에 제프리 드로렌티스 쿠바 주재 미국 대사가 개최하는 만찬에는 이 반체제 인사와 인권운동가 등을 초청을 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 내에서도요. 이미 이제 국교 정상화가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 쿠바의 인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 건 잘못이라는 비판이 여전히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케리 장관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권 문제는 여전히 대쿠바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있고 앞으로 쿠바와의 관계에서도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쿠바 수도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국기인 성조기 개항식이 열렸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중국 텐진항에서 대형 폭발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폭발 사고는 지난 12일 밤 11시 30분 이 텐진항의 한 물류창고에서 발생을 했는데 사상자 규모가 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네.
이 폭발로 독성 화공물질이 유출돼서 공기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와 함께 막대한 물적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중국 당국 발표에 따르면요, 14일까지 최소한 60여 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사고 직후에 발표한 집계보다 300명 이상 늘어난 것이고요. 특히 이 부상자 중에 수십 명이 매우 위독한 상태고 여전히 이 사고 직후에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도 있어서
네.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폭발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중국 당국의 구체적인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라는 입장인데요. 네. 다만 이 사고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한 후에 불이 화공약품에 옮겨 붙으면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12일 밤 11시 30분에 폭발 당시 물류창고에 화재가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불길이 이제 발견이 되자 소방관들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한 상황에서 두 차례 대규모 폭발이 발생을 했는데요. 중국 당국에 따르면 첫 번째 폭발은 TNT 3톤, 30초 이후에 일어난 두 번째 폭발은 TNT 21톤을 터뜨린 엄청난 구미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폭발 현장 주변은 마치 전쟁터 같은 폐허가 됐고요. 또 사고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이상 멀리 떨어진 아파트의 유리창들도 박살이 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폭발이었습니다. 이 폭발 장면을 찍은 동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이 수십 층 건물 높이의 불기둥과 화염이 솟아오르면서 대형 폭탄을 터뜨린 것 같은 모습이었고 당시 주민들은 핵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
네.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들은 이 소방관들이 인화성 물질에 물을 뿌린 것이 폭발의 원인이다. 뭐 이런 보도도 하던데 맞습니까?
그런 이제 이 보도를 한 언론들이 있는데
네.
경찰의 증언 또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서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네.
확인된 것은 아니죠.
네.
관련 보도를 보면은 이 경찰이 당시 창고에 폭탄의 연료인 이 질산 암모늄과 아세틸렌의 원료인 탄화칼슘 등이 있었다고 증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탄화칼슘이 물과 만나면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는데
네.
이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탄화칼슘에서 인화성 가스가 발생했고 이것이 이 폭탄의 원료인 질산 암모늄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네네.
뭐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여전히 당시 물류창고에 어떤 위험 물질이 보관되고 있었는지 또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여전히 파악 중이라는 겁니다.
네, 독성 물질이 공기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한 관영 매체가 사고가 난 물류창고에 수백 톤의 시안화 나트륨을 보관 중이었다고 보도하면서 우려가 커졌는데요.
네.
이 물질은 살충제를 만들 때 쓰는 맹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매체는 또 인근 하수에서 이 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도 전했는데 하지만 이후에 관련 보도는 삭제됐고요.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독성 물질이 누출돼서 공기나 물이 오염됐다는 보도 발표는 아직 없었습니다.
네.
또 이제 사고가 발생한 텐진시는 독성물질 유출에 대비해서 20개 정도의 관측소를 설치하고 대기와 수질 오염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사고 현장 주변을 방문한 기자들은
네.
이 아직도 이제 검은 연기가 소사로는 피어오르는 곳이 있고
예.
매캐한 이제 공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산화질소 같은 이런 독성인 가스들이 높게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 한 500m 반경에서.
네.
하지만 중국의 기준치 범위 내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물질이 폭발한 건지 또 유출된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건 아닌지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더 주민들의 우려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보내온 화면들을 보면요.
네.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고 또 이 마스크를 쓴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폭발 현장에서 가까운 아파트들은 또 고층 건물 등은 붕괴 위험 때문에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주민들이 이제 떨어진 곳에 텐트를 설치해서 만든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고요. 이 학교 운동장 등에 모두 10여 개의 대피소가 설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인명 피해도 굉장히 크지만 또 물질적인 피해도 상당할 거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직 이 구체적인 물적 피해 규모가 자세하게 집계되진 않았는데요.
네.
사고 현장 주변을 보면은 폭발 때문에 건물 또 구조물 수십 채가 무너져 있고요.
네.
수입차 선적장에 세워둔 세차들도
네.
수천 대가 파괴되고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모습입니다. 또 이 대형 컨테이너들도 원래는 이제 높게 쌓아져 있었을 텐데 폭발 때문에 종이 상자처럼 구겨져서 무너져 내린 처참한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제 폭발로 인한 직접적인
네.
이 물적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텐진항은 베이징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네.
중국 북동부의 물류 중심이고 베이징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특히 이제 사고가 난 이 텐진항의 이 관련 지구는요.
네.
이 외국 기업체 4천 개가 넘는 업체들이 입주해 있고 또 그중에 100개 이상은 세계 500대 안에 드는 그런 대형 기업일 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대형 폭발 사고가 나면서 이 업체들 중에 이제 직접적인 피해는 있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이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텐진항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약 2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가 재가동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있었죠?
네, 일본 규슈전력은요, 가코시마현에 있는 센다이 원전 1호기를 11일부터 재가동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센다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 대지진 이후에 발생했던 이 원자력 누출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당시 사고 직후인 2011년 5월에 가동이 중단됐고, 이후에 이제 2013년 9월에는 전국의 모든 원전이 가동을 중단했었는데, 이 센다이 원전이 이번에 재가동을 하게 된 거고요. 이 규슈전력은 이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검사를 마쳤고, 중대 사고를 가정한 대규모 훈련도 마친 상태라면서 이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 모든 원전을 더 이상 가동하지 않기로 약속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원칙을 정했었죠.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민주당 정권은 일본의 원전을 모두 폐지하기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전 제로 방침을 정했죠.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지시켰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3년 9월에 전국 43개 원전을 모두 가동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베 정권, 자민당 정권이죠. 새로 집권한 후에 원전 제로 정책에 재검토를 했고 결국은 이 안전성을 강화해서 일부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방침을 바꿨는데 이번에 이제 센다이 원전이 첫 번째 재가동 사례가 된 겁니다.
아베 정권이 원전 제로 방침을 이렇게 번복한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인 건데요. 원전 가동을 중단한 이후에 석유와 가스 수입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니까요.
네네.
따라서 이제 일본에서 전기를 쓰기 위한 비용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베 정권은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이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전 재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한 겁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요. 원전 수출을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역시 또 그런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센다이 원전에 이어서 다른 원전들도 재가동에 나서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아베 정부는요,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서 오는 2030년까지 일본에 필요한 총 발전량 가운데 20% 정도를 원전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과 비교해서 한 3분의 2 정도 수준까지 원전을 가동하겠다는 건데 현재 이제 일본 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 43개 원전 가운데 24개가 이미 이제 재가동을 위한 안전 심사 신청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일본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뭐 여전히 원전 재가동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큰 상황입니다.
네.
대지진 이후에 원전 사고로 상당히 큰 이제 피해가 있었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일본 주민들의 우려 또 공포심도 크기 때문인데요.
네.
일본 교도통신이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원전 재가동에 대한 반대가 뭐 거의 60% 가까웠고요.
네.
찬성의 30% 정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네.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주 도쿄 시내 약 2천여 명이 모인 대규모 원전 재가동 반대 시위가 있었고요. 또 이번에 재가동을 시작한 센다이 원전 인근에서는 민주당 정부 당시 원전 제로 정책을 주도했던 간 나오토 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원전 반대 시위가 또 역시 대규모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약 2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가 재가동에 돌입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